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로 모시겠습니다. 이 매기 성경강의 스가랴서 오늘 15번째 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의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바라야만 의식이 바르다 하는 거였죠. 자, 7장 4절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여기서 본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월과 8월 달을 말하는 거거든요. 70년 동안이란 이스라엘이 뭐 바벨론에 포로 되어져 가 있던 때를 말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의식을 행할 때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행한 거냐, 나를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 의식을 행했느냐, 아니면 나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그리고 복받기 위하여 공로를 쌓으려고 의식을 행한 것이냐. 하나님은 의식을 정죄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그 백성들은 여러 해 동안 금식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진력이 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참으로 진상을 알고자 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실증이 났다. 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품을 하시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봉사활동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서 보잘것 없는 재주를 부리면서 나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7장 6절로 가보실까요? 7장 6절.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금식하지 않았다. 금식이 끝났을 때까지 기다릴 여유도 없었다. 너희가 먹을 때 나를 위하여 먹느니라.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충만함이 없으리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금식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동기가 없이 금식을 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옳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일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드린 그 다음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거래관계, 심지어 오락에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하나님은 간섭하셨어요. 이것들은 그들의 삶을 전혀 여호와께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은 뭐 엉뚱하기려면서 와가지고 의식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 어떤 의식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해 주는 훨씬 더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그 의식을 행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거죠. 계속 성경을 보세요. 7장 7절인데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느니라. 여러분, 남방과 평원, 이곳은 부엘세바에서 시작된 평원을 말한다고 보는데, 헤브론 쪽으로 가든지 에그론 쪽의 해변으로 가든지 마치 그 이스라엘은 그 지역은 커다란 그 초목지대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뭐 나름대로 어린 시절의 그 어떤 풀밭 이런 것들을 연상시켜 주는 거죠. 뭐 참 좋은 그런 풀밭이니까요. 바람이 불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모래 폭풍이 그 땅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엘세바 주변의 평원도 이제 그러한 땅이었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있기 전에 이 모든 의식을 지켰도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순종치 않고 선지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을 뿐이라. 그 땅은 지금이나 예나 똑같이 있는데 너희가 왜 포로로 잡혀간 거냐? 그것은 한 가지다 말이죠.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마음이 바라야만 의식도 바르다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마음이 잘못되면 그 의식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잘못되면 그 의식도 잘못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바를 좀 표현을 달리할 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생활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명을 주었습니다. 곧 인간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거나 어떤 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이다 하는 걸 깨달으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인데 내가 주님의 입장에서 시몬 베드로를 만났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부인했다고 호통을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놈 감히 내가 너랑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나를 부인해? 그리고 베드로에게 실망했을 거라고 아마 저 같으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루어야 할 의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일부 교인들에게 있어서 종결한 하나의 의식 또는 생명이 없는 형식 그리고 무미건조한 또 지루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소위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들 안에서도 종교적인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 진보한 표현들, 상투적인 찬사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말들, 자 이게 생각해 볼 것이 참 많단 말이죠.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믿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만큼의 충분한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은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그 믿음,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하여 사람들은 주님께 생명을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주님께 생명을 드리라는 의미라고 말을 하죠.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의와 선행이 하나님 보신 때에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러운 빨래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을 진정한 의미를 상실해 버린 텅 빈 말들을 사용하는 습관에 혹여 빠져 있지 않나 두렵기까지 합니다. 너무 상투적으로 사용하여서 그 의미가 천박해져 버린 또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게 사랑이란 거거든요. 사랑이란 성경에 나오는 너무도 고상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너무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랑이란 표현 속에는 생명이 있고 풍성한 성경의 모든 교훈이 압축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그저 의미 없이 사용될 때, 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경적을 울리세요라는 표와 표의 그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뭔 의미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경건하게 정말 진실되게 표현하고 사랑하고 살펴보는 것들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특징도 없고 맛도 없고 무미건조한 기독교가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상실해버린 기독교라면 이거 안 되겠잖아요. 의미 있고 생산적인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이런 것이 없으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의를 이야기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저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나 형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온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거겠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한 열망이 없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면 교인의 신분도 마치 새로 들여놓은 가구나 냉장고나 뭐 청소기나 쓰레기통 그리고 빗자루에 대해서 느끼는 뭐 그런 거나 뭐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소원이 없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소원이 없는데. 어느 노처녀에게 왜 시집까지 하느냐고 물었다고 그래요. 아주 그 흥미있는 대답을 했다는 거죠. 나에게 따뜻한 난로, 집, 주변에서 지저대는 개, 사랑스러운 애완동물, 온종일 어슬렁거리다가 밤에는 밖에 나가서 자는 귀여운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남편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미국식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제 이러한 감상적인 일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해야만. 자,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잘못되면 의식도 잘못됐어요. 뭐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만 뭐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요. 뭐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뭐 자매를 사랑합니다. 뭐 의미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게 되는 거죠. 매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께서 받으셨던 그 몇 통의 편지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편지는 테네시에 있는 어느 시골에서 온 편지라고 그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약 6개월 전에 멤피스에서 목사님의 방송 프로그램을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겨우 2살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55세 된 할머니로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다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나의 남편은 은퇴한 치과의사로서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작은 농장으로 은퇴하기까지 26년 동안 33번이나 이사를 다녔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갔으며 나는 주일학교 부임반에서 가르쳤고 남편은 집사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간증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4년 동안이나 출석했던 교회의 젊은 목사는 자유주의자로서 동정녀 탄생을 꼭 믿어야 할 필요도 없고 초월적인 명상과 기독교 사이에 갈등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1년 정도 다니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출석하던 교회를 그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하게 잘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매기 목사님이 소개하는 것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온 아래와 같은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나이는 30이 채 안 된 주부로서 3살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종종 편지를 쓸까 생각했지만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수년 전 잘 알고 지낸 어느 부인이 목사님의 방송 프로그램을 나에게 권했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과 사이가 좋지 못하고 네 명의 자녀도 버릇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독교 방송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극동방송이 되겠죠. 나는 그녀가 너무 관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나는 평일날과 주일날 교회에 가기 전에 목사님의 방송을 들어왔습니다. 나는 말씀을 공부하기 좋아합니다. 나는 목사님의 신학이나 성경 지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지역교회에서도 목사님처럼 선교하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짧음으로 나는 목사님께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데 여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녀의 무질서한 생활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축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매기 목사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방송을 듣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가정생활이 형편이 없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이러한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고 그러면 의식. 그러니까 뭐 교회 가서 이렇게 뭐 처음부터 뭐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쭉 그런 의식을 잘 지키고 뭐 예배 다 그런 의식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의식이 의식다워질 겁니다.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의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소녀와 세 마리의 곰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 소녀의 어머니는 점심때 손님이 와서 그 소녀에게 2층에 올라가서 일찍 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옷을 벗고 잠옷을 입으며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그 어머니는 소녀에게 잘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소녀가 하는 말이 예, 엄마 잘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기도를 했단 말이냐? 네, 엄마, 물론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기도라고 할 수 있다니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평소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항상 같은 말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증 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침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세 마리 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는 의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 소녀를 보고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 마리 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오늘날 일부 교회의 예배가 그처럼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실 겁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왜 문제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난 채 의식만을 행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근본주의적인 교회들도 영광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축도로 끝내고 그 사이에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교회에 갔다 온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졌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원하는 의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 의식이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올바른 관계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의식이 의식이 되는 것이지 관계는 저 멀리하고 의식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의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의식은 의미가 없단 말이죠. 저는 특정한 의식과 절차를 중요하다고 저는 늘 믿습니다. 그건 뭐 중요하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두 개의 성례가 있고 그것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가 신자들의 세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도 형식을 중요할 것이 아니라 세례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세례받으면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아야만 구원 얻습니까? 아닙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거듭나야 중요합니다. 저는 비록 세례를 이렇게 뭐 침례로서 베풀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뭐 장로교에서부터 계속 자라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뭐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침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어떤 의식에 너 있다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았고 당신은 안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것도 잘못됐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세례를 받았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 만찬이 무의하다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주의 만찬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목사로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게 참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올바르면 주의 만찬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이 올바르면. 그래서 주석자 랑게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과 우리 믿음의 눈이 성례를 통하여 서로 만나게 됩니다. 포로시대 이전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멀리 떠났을 때 비록 의식은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의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느니라. 사실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포로시대에 이전부터 의식을 지켰지만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다. 왠지 아니? 그 의식이 마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